1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우리가 신명기 10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여러 가지 명령들을 또 내용들을 흐름에 따라서 쭉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보게 되는 18절부터 내용은 그 모든 내용들을 총정리해서 마지막에 결론으로 다시 명령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18절부터 21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내용이 첫 번째 결론적인 명령이고 내일 보게 될 22절부터 25절이 두 번째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길을 우리 앞에 두셔서 복을 받는 길과 심판과 저주를 받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오늘 읽은 18절부터 21절까지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이 18절부터 20절까지 나오고요. 그 명령이 순종했을 때 받게 되는 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2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명령과 약속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18절부터 보시면 무엇이라고 명령을 하셨는가? 18절부터 20절 보시면 세부적으로 세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사실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명령한 거예요. 18절이 첫 번째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앞부분 신명기 6장에도 나왔던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앞부분에서는 마음에 새겨라 그랬는데 지금은 마음과 뜻에 두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자신 안에 마음에도 두고 또 그것을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이것을 그대로 해요. 그래서 실제로 끈에다가 성경 구절을 써서 이 손목에서부터 팔꿈치까지 끈을 감고 다니고 또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조그마한 모자를 만들어서 조그마한 상자각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성경 구절을 써서 이 머리에다가 띠처럼 붙이고 그렇게 예배당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으로 실제로 순종을 합니다. 결국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기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나 자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있게끔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1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9절에 보면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가르치라는 거죠. 너 자신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자녀에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있죠. 하나는 일단 내가 잘 알고 배우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자녀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가르치겠습니까? 내가 잘 배우는 사람,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되고 그것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로 가르치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또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잘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실제로 말씀을 듣고 알고 있는 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는데 자녀에게 너는 순종하고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면 이게 별로 효과가 없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성경에 보면 유명한 왕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던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죠. 저는 별로 개인적으로 솔로몬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솔로몬이 잠언을 쓰면서 참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듣던 내용을 썼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솔로몬이 그렇게 잠언에 남겨두었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늘 저도 배우고 자랐습니다. 근데 조금 더 있다 생각해보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살았는가? 솔로몬은 하나님이 큰 지혜를 주셨지만 그 이후에 왕이 된 이후에는 성전에 간 적이 없습니다. 성전 지어놓고 성전에 가서 제사 드렸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지만 수많은 우상 숭배를 해서 결국 솔로몬의 우상 숭배 죄 때문에 나라가 두 조각 나버렸습니다. 뿐만 아니죠. 늘 말씀드리는 대로 솔로몬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부인과 첩을 1,000명이나 두고 살았단 말이죠. 세상에 그렇게 멍청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지도 않았고 가정에서도 개판으로 살았단 말이죠. 그래놓고 나서 잠언에서 자식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아들에게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아라. 그러니 이 명령을 들었던 이 권면을 들었던 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 솔로몬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고 나라가 두 조각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자녀에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일단 내가 잘 배워야지 되고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그래야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거나 피아노를 치게 하거나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게 할 때 부모가 갖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있죠. 부모도 옆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부모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서 애한테는 책을 보고 있으라고 하면 애가 마음에 반감이 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라 강아지도 그렇게 하면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부모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고 그래야 되는 거죠. 저도 결혼해서 살면서 아이들에게 몹쓸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부부싸움을 심각하게 하면서 아이들에게는 너희는 커서 싸우지 마라.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이 안에는 여러 전제적인 중간 과정들이 들어있는 거죠. 너도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 자가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자가 되고 그래서 네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자녀와 관련된 내용뿐만이 아니라 19절 두 번째 줄에 중간에 보시면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강론한다라고 하는 뜻은 기본적으로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가르친다는 것이고 조금 더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주제로 서로 대화하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일들을 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 표현을 보면 잘 보시면 당연한 내용을 써놓았어요.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해야 되는데 집에 앉아있다 가정을 해보자고요. 집에 앉아있으면 누구랑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까요? 당연히 식구들이랑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겁니다. 집에 앉아있으면 하다못해 집안에서 키우는 강아지 새끼랑 같이 있는 거지 외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내 아내와 내 자녀와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본적인 식구의 개념은 같은 울타리 안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한문에서는 식구 그러면 밥식자에다 입구자를 써서 같이 밥 먹는 사람을 뜻하죠. 혈연 중심의 관계가 아니에요. 내 혈연이든 아니든 같은 울타리 안에 살고 있으면 내 집안에 강아지가 살고 있으면 강아지도 식구로 포함을 시켜준 거예요. 이방인이어도 내가 노예로 부리고 있어도 우리 집에서 허드렛 일 하고 밥벌어 먹고 사는 사람이어도 같은 울타리 안에 있으면 식구입니다. 가족으로 친 거죠. 그러니까 누워있을 때 그 식구들과 더불어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집안에 있으면 주로 뭐를 하느냐? 텔레비전 보거나 유튜브 보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집안에 있는 식구들끼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지내라는 거예요.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똑같습니다. 여러분 길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은 없죠? 누워있다는 것은 집 안에서 생활할 때를 뜻합니다. 집안에서 편안하게 누워있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라. 이게 지금 두 번째로 주어지는 명령이에요. 세 번째가 20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 명령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거는 6장을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결국 집에 들어갈 때에 집에서 나올 때에 집 앞에 문패를 달아두는 게 아니라 집 앞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두고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오라. 들어갈 때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어가고 집에서 나오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오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 집집마다 우리 교회는 그걸 붙이지 않지만 교패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밖을 돌아다니다가 어떤 사람 집을 보면 저 사람은 성당을 다니는구나, 저 사람은 추경교회를 다니는구나 교패를 보면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밖에다가 적어둔다는 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집이구나 이걸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그래서 이 19절과 20절이 기록하고 있는 명령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 실제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한 가지인데 이걸 세부적으로 나눠서 말씀하신 것뿐이에요. 온통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라 이겁니다. 너 자신도, 네 자녀도, 네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식구들도, 너의 집도, 안에서 보건 밖에서 보건 온통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게 하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 표현들을 잘 보시면 아주 지독하게 가정 중심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족들 중심이에요. 가족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 말씀이 울타리가 되게끔 하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네 옆에 있는 다른 이웃들과 더불어 하나님 말씀을 나누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항상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기본 단위는 가족들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들, 그리고 같은 울타리에서 살고 있는 다른 일에서 먹고 사는 다른 사람들, 몽땅 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 있는 사람들 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조금씩 이걸 다르게 적용하고 갈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사랑하고 또 어떻게 내가 늘 읽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 사람마다 방법들이 다를 텐데 사실 저도 요즘은 그렇게 하진 않지만 예전에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를 준비를 하면 어떻게 했냐면 설교 본문 뽑아서 식탁 밑에 유리 밑에 넣어둡니다. 밥 먹으면서 가끔씩 쳐다보는 겁니다. 방바닥에 들어 누웠을 때 보일 수 있게끔 방 문에 들어가는데 바깥쪽에 성경 본문 뽑아서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앉아있을 때 누워있을 때 이렇게 쳐다보다 보면 아, 이번 주에 저 본문으로 설교하는데 이번 주에 저 본문으로 성경 공부하는데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쳐다볼 수 있게 항상 생각할 수 있게 각각 나름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네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두어라. 손목에 두어라. 집에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볼 수 있게 해라. 이렇게만 명령을 했지만 이것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온통 너의 생각이, 너의 행동이, 너의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가득한 사람이 되게 하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입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 글자가를 칠 때 보통 그렇게 하죠. 시편 써놓잖아요. 시편을 전지에다 써서 다 붙여놓고 벽에다 붙여놓고 오며가며 읽게 합니다. 오며가며 외우게 한다고요.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렇게 하면서 한글도 띄고 그렇게 하면서 글도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문장도 보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한글을 배우게 할까 무엇을 통해서 지식을 얻게 할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끔 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인 거죠. 두 번째 내용이 짧게 21절에 나옵니다. 21절은 이 명령에 순종했을 때 어떤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두 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복은 21절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삶의 터전과 환경과 여건을 주시는 거예요. 앞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이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설명했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윤택하고 풍요를 누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물론 열심히 일하는 건 각자의 몫입니다. 좋은 여건을 좋은 땅을 약속했던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그 뒤에 보시면 너의 날과 너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날이 많다 하는 말은 장수한다는 뜻입니다. 얼마만큼 장수하느냐?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다.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살 수 있게 장수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두 가지 약속을 주시면서 첫 번째는 땅을 주시겠다. 두 번째는 자손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땅을 주겠다, 장수를 누리는 것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물론 이 장수는 땅을 누리면서 오랫동안 장수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아프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고난을 겪으면서 오래 사는 걸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을 누리면서 오랫동안 장수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약속하신 거죠. 여러분이 21절에 약속하고 있는 복에 대한 약속 내용도 늘 말씀드렸던 똑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어지고 있는 두 가지 약속의 내용은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해도 안 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들입니다. 그러니까 삶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힘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테니까 그 은혜를 구원을 누리는 자로 살라 그렇게 지금 약속하시는 거죠. 또 이 약속은 앞에서부터 똑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다른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물론 물질적인 땅이나 물질적인 장수를 구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영생을 선물하실 것을 우리가 똑같이 날마다 바라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18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명령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잘 보시면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물론 집을 팔아서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죽도록 교회 나서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가장 근간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죠. 그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생각 속에도, 마음 속에도, 계획 속에도, 말하는 것에도, 행동하는 것에도,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걸을 때에도, 쉴 때에도, 먹을 때에도, 마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소망하는 대로 우리가 다 하나님이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이 가득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림으로 말씀이 가득한 마음은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말씀이 가득한 육신은 강건함과 평안함을 얻게 될 것이고, 말씀이 가득한 삶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어찌하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엉뚱한 것에 뜻을 두고 엉뚱한 것을 목적으로 삼고 마음을 온통 세상과 우상에 쏟아붓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목표점이 있고 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둘 또 우리의 마음을 의지할 든든한 반석이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통 주님께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주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들 그리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이 예비하신 땅을 얻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땀 흘려 일할 때에 주님이 베푸시는 귀한 은혜의 열매들과 풍성한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